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월 5일 일요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33편 5절과 시편 145편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자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자신은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선포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에스겔 33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달려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받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으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게 변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교훈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한 것은 어떤 이는 그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묵상. 하나님이 사랑하기 어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용.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쳐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희생, 이기심 없는 노력, 굴욕,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곧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증언보감 2권 246.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따르며 노력할 때에 저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이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이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이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함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이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만약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길도 다 보이지 않고 주변 사방이 다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반드시 어느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 지점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시선을 목표된 그 먼 곳에 고정하고 밑을 의식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가야만 합니다. 먼 곳을 고정하지 않고 양옆이나 뒤를 의식하거나 또 혹은 앞뒤를 보면서 걷게 되면 곧바로 나아가기에 어려움이 많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 위에 아주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아서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들리기를 다시 보라 그리고 조금만 더 높이 보라고 하였다.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올려 뻗어진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의 까마득한 끝에 자리 잡은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 길의 첫머리에 한 광명한 빛이 환히 저희의 뒤를 비추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술이라고 하였다. 이 빛은 그 길을 따라 줄곧 비쳤으며 저들의 발에 빛을 던져주어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저들이 만일 저들 바로 앞에서 저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저희 눈을 고정시켰다면 저들은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어떤 사람들이 피곤하게 되자 저들은 그 성에 벌써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 도성은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저들 배후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고 말하기를 저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였다. 저들 뒤에 있는 빛은 사라지고 저들의 발은 완전한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다. 저들은 비틀거리며 목표를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떨어져 어둡고 사악한 저 미체의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목표에 고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 목표에 흔들림 없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강 변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따라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인 하눈이 치우쳤고 다윗이 치우쳤고 아람의 왕인 하다데셀이 치우쳤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으로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는 매우 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하 10장 10절로 18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늘 가나안을 똑바로 가야 할 우리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든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기 위해 매우 분주합니다. 목표와 본질에서 벗어나 우리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술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상할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상할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가까운 친족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늘 대립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은 롯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족 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족 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 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함께 왔었습니다. 그 그들의 소유가 많아짐으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서로 나뉘어 살았습니다. 떨어져 살았지만 서로 돕는 매우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선택한 롯은 아내와 자녀들이 점점 환경에 지배되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이 무너질 때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소돔성의 죄악을 그대로 배워 아버지인 롯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압과 암몬은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점점 더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한 암몬 자손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그리고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리고 37절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대립되는 위치에 섰습니다. 몇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또한 사사기 11장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여전히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을 때 신복을 보내어 그 죽은 것에 대하여 조상하게 한 다윗의 행동이 암몬 사람들에게는 의하게 느낀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애도하며 신하들을 보내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아비 즉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관계나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원수의 관계가 분명하고 다윗과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아람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은혜 베푼 나하스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던 다윗이 나하스가 죽자 옛날 은혜 입은 것이 생각이 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신세진 것을 은혜로 갚기 위해 신하들을 안문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여지는 다윗의 처신은 매우 감사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떼어내서 해석하지 않았고 배경 속에서 그 모습을 보자 상상이 가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죽은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자 우리나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것이라고 상상하였습니다. 이런 상상으로 인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생기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선입견과 감정에 빠져 수많은 상상으로 덧입혀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대로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감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까지 상상하여 추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도 속아서 또 세상이 악하여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등의 이유들로 인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한 겹 두 겹 깔려 있는 듯이 상상에 상상을 더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상상하며 내린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을 혹 다윗의 검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암몬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 후 암몬과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았을까요? 다윗이 우리 행동에 잘도 속는다라고 생각하여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윗이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전혀 다르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마음을 바꿨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것만 보이고 내 마음이 나쁘면 나쁜 것만 보이는 법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보고 해석하지 않고 상상을 가미한 추측과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자신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 한 번 속을 지언정 있는 그대로로 해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열등감, 비교당함으로 인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들,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것, 상처받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이들, 또 다른 상처들이 생기고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하면 상처 입은 그대로 학습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다른 사람들은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시며 나를 언제나 인정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내적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 상처들이 치유될 때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곡해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뒷배경이 무엇인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상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상처의 부작용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목표로 삼고 똑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다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난 사람들은 이기심과 교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의 모습들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치유될 때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처가 다 치유됨으로 인하여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때, 그럴 때 당당해지고 상처받지도 않고 곡해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힘차게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하시어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갈등을 푸는 것이 가장 좋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가 어떻게 토론을 통해 갈등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한 진술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진술이나 또 권면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진술이 질문자에게 대단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19쪽, 520쪽에 있는 긴 진술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다음에 인용하는 진술 앞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 읽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교역자 106장 전체를 읽어보면 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술들은 교회 내에 있는 갈등과 또 오해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의 권면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형제, 실족한 형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좌 선지자 519쪽 520쪽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까지 따르게 되는가. 열 지파는 아간의 사건에서 그들 중에 존재하는 죄악을 발견하는 일에 경계를 늦춘 것에 대하여 어떻게 견책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신속하고 진지하게 행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먼저번의 과오를 피하려는 노력 때문에 반대편 극단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정중하게 문의하는 대신에 그들은 비난과 정죄로 저희 동포들을 대하였다. 만일 갓과 르벤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반박했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죄를 전해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완만하게 행하는 것을 피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이심을 피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자신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태도를 교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가 많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릴 수 있다. 루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지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던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의로운 자들은 모함을 받는 중에도 침착하고 사리 깊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을 잘 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찾아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시 바로 전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시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그분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었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이 같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도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했다. 자, 긴 인용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지혜가 들어있죠. 네, 어떻게 이 갈등과 오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지 구약의 예가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늘 모함을 받는 중에도 침착하고 살아있게 행함으로써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또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할 때 주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한 권면입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가? 라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다음에 자세한 질문을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즘 저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한 재림교인과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말하면 무슨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동거하지만 각기 다른 방에서 자고 성관계도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그의 처지를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며 부패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은데도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그의 처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 쓴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도 그녀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정말 그가 자신을 위해서 책을 진작 읽는다면 더 이상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 참 특별한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무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방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겉으로 모양만 부려도 결국은 그 악이 우리의 내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은 절대로 악에게 근접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실을 오해하고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나는 아무런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질문한 사람의 친구는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그 때문에 자기에게 면박을 주는 자들이 부패한 성정을 가졌다고 비난하는 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같이 동거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편판에 손상만 입힐 뿐입니다. 더욱이 이런 관계를 계속하면 그는 또한 자기 여자친구의 평판에도 아주 손상을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질문자의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두 사람의 평판이 다 손상될 것입니다.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자기 여자친구로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이 문제를 건전한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런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보다 훨씬 더 여자친구의 평판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죠.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를 먹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악영향을 주거나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화인 여사의 진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해 보십시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48쪽입니다. 악의 모양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대는 이보다 더 전진하여 선행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매일 그대들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산 편지가 되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45쪽입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이 말과 행실을 삼가도록 훈련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들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나 어둠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주의하고 신중하며 모든 죄악은 모양이라도 피하게 하여 먼저 위로부터는 지혜와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데 접근하거나 악한 모양을 내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하고요. 다음 질문은 성령을 거역하는 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왜 이제는 용서할 수 없나요?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 뭐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므로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